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큰 분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와 약속한 것을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인간의 영혼 안에 또 인간의 삶 안에 온 우주 만물 안에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교제와 연합의 기쁨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얻고 무지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달아났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영혼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원수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프고 가련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사탄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영혼 가운데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그들의 후손으로 많은 영혼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후손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 안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공격하며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에 반드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데, 그 구원이 영원한 의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은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잠시 위로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3장 21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는 화평의 원천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화평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자고 내세울 만한 어떤 영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화해의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무자비한 교만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범죄하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누릴 수 있고 또 온 세상의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연약함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들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뱀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그들을 유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그들이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반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진노를 바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와 같이 그들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라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가죽옷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것과 완전한 것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약속의 말씀에 비하여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인자하게 대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수치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게 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또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무익한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한숨 지으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진실로 믿을 수가 없고 그에게서 어떤 은혜라도 기대할 수 없는 낭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의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화 파이프는 쉽게 마르고 부서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 없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또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한다 할지라도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그들이 지은 무화과나무 잎에 비교할 때에 얼마나 더 좋은 것입니까? 그들은 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극악함에 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경륜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예비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지은 죄에 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권고하고 죄 가운데서 슬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영혼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입게 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무익한 수고에 비하여서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옷은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옷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가죽옷은 오늘 이렇게 패션의 시대에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또 따뜻한 그 고급 가죽옷을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그들이 죄와 수치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그와 같은 피 묻은 더러운 그런 옷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을 입기 바로 전에 그들은 비록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가운데,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떠한 죄악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벗은 몸을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었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심판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와 같은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고 싶었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조금 전에 자신들이 죄 없었을 때 그 행복했던 완전하였던 상태와 지금은 짐승의 가죽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야만 하는 가련한 자신들의 상태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의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들의 목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칼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이런 불편한 것을 몸에 지니고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쇠고랑에 채워져 있고 목에 칼을 차고 고통 가운데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자신의 그 삶을 후회하는 그 한 죄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의 옷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옷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서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잡은 가죽으로 자신의 몸에 뒤집어 쓰고 수치를 가리고 있었을 때에 이 옷은 결코 자랑스럽거나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었고 그것은 불편하였고 더러운 것이었고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자신들을 짐승과 같이 천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에 대해 상기시키려고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상기시키려고 의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되었고 또 또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얼마나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지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회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수고와 그의 삶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결코 자기 자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선생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행위를 가졌는가를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시절을 겪었고,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그의 몸에는 온통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흔적을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영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겸손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기쁘게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영광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처럼 가죽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짐승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소였는지 양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짐승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골의 집에서 가끔씩 짐승을 잡는 일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마트에서 쉽게 고기를 사 먹고 있지만 그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거기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쁘고 유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몸에 입을 수 있는 가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기를 불에 태워야 했고 또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세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옷을 지어 입게 하셨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도 그 희생의 의미를 알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그들의 자손인 아벨이 어떻게 희생의 제사를 그들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에 그들은 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이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게 된 그 희생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 최초의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하며 피 흘림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가 가리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세에 그들을 위한 대속자가 올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 희생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처럼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데는 충분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대속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이 그들이 지은 무화과 나무잎에 비하면 영구적인 옷이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들의 무화과 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지만 그들의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잎에 비하면 거의 영구적인 옷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더 나아가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첫 희생의 제사가 된 것이며 영원한 의를 생각하게 하는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입음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고 안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를 수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전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릴 완전한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영원하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영원한 의의 옷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